1. 사무엘 첫 히브리인 선지자. 히브리인 족장들은 부족 조직들이 동맹하여 중앙집권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팔레스틴 주변 민족들의 적대적 압력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행정 권력이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선생이자 개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를 경배 형태의 일부로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가게 출신이었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모세 시대에 믿었던 최고 야훼를 경배하도록 온 이스라엘 족속을 돌아서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거의 전반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 저항을 견딜 수 있게 했다. 그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며 더 높은 야훼 개념을 섬기도록 히브리인 가운데서 비교적 더 지성적인 절반만을 설득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그 고장의 부족신들을 숭배하면서 열등한 야훼 개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거칠고 즉흥적인 유형의 사람, 즉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하루아침에 여러 바알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용적 개혁가였다. 그는 순전히 강제적인 힘으로 진보를 이룩했으며 거의 설교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으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루는 바알 사제를 조롱했고 다음 날에는 포로 된 한 왕을 난도질해서 죽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믿었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불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주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나 사무엘이 신격 개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야훼가 변함없다는 틀림없는 완벽성과 신성을 항상 동일하게 구현한다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질투심으로 변덕스러운 이리저리 행했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됐으나 이제는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됐다. 신성과 나누는 교제는 변치 않는다고 선포했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되풀이해서 말했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모든 진리와 안정성과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했다. 히브리인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 즉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인 어떤 초인간이라고 항상 간주해왔으나 이제 그들은 옛 호렙의 영이 창조자의 완벽함을 갖춘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높아졌음을 듣게 됐다. 사무엘은 진화하는 하나님 개념이 변덕스런 사람의 정신과 필사자 실존의 변천을 뛰어넘는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부족 신들과 비슷한 개념으로부터 전능하고 변함없는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의 감독관이라는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지하심과 언약을 이행하실 것임을 믿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전파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구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확실하다. 그리하여 지존하신 야훼 경배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팔레스틴 전역에 울려 퍼졌다. 활기찬 이 선생은 항상 오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 같으신 이가 없으며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주로 물질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했다. 주께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굴욕에서 이끌어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를 높이 들어 왕자들과 함께 있게 해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사무엘이 감히 선언했을 때 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무엘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절망하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신 개념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했다. 야훼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포했지만 이것은 주로 히브리인 곧 야훼의 선택받은 민족에 국한됐다. 그렇더라도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개념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당한 신격을 나타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백발의 늙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진보했는데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주는 지식의 하나님이요 행위를 저울에 달아서 재신다. 주께서는 이 세상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보이시고 정당한 사람에게는 그분 역시 정당하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자비의 빛이 밝아오더라도 그것은 자비로운 자에게만 해당된다.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발전했는데 자기 민족이 역경에 처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주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를 속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야훼의 성품에 대한 개념의 이런 점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이 활동할 때에도 계속됐다. 그들은 야훼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사무엘의 걸음과 도저히 발을 맞추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말년에 느끼게 됐던 하나님의 자기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야훼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됐음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오주여, 왕국은 당신 것이오니 마녀 위에 우두머리로서 찬양받으소서. 이 시대의 주안점은 신의 권능이었으며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인 왕권을 차지할 왕을 조성하도록 고안된 어떤 종교를 전파했다. 오주여, 당신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권능과 힘이 있으며 만인을 위대하게 하실 수 있고 힘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그의 직계 후계자들 시대 동안 하나님 개념이 그러했다.